네,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주 듣는 용어긴 한데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쌍방 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쉽게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맺죠. 서로 계약을 맺고 서명을 하고 그 계약한 내용대로 지킬 것이다. 지키지 않으면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부부가 언약을 맺습니다. 평생 그 언약에 따라 살 것이고 서로를 지킬 것인데 만약 그 언약을 파기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전세 계약이나 결혼할 때 맺는 그 언약과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갑문족속과 헷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수히 많은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보통 이제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자르다, 죽이다, 쪼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흔한 언약식을 보면 고기를 쪼개고 쌍방 당사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기지 않겠다. 어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언약식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보면 특별히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흔한 언약 방식에 따르면, 언약식에 따르면 쌍방, 이 양 당사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죠. 왜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셨을까요? 한번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시점은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가 이제 은혜로 출애굽해서 현재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간격이 있잖아요.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그런 존재야라고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선포이자 하나님의 의지 그들을 만들어갈 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들을 만들어갈 텐데 너희도 오직 나만을 사랑하고 너희 쪽에서 해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출애굽 이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어떤 매서운 규칙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율법 준수는 언약 관계 유지 심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제 이 언약과 연결해 본다면 언약은 파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흔한 이 언약 방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기지 않거든요. 늘 어기는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어서 이스라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가만히 두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렇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방편이 바로 오늘 읽었던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제도입니다. 한번 이 레위기 제사제도를 통해서 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십계명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시점에 모세를 통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세부 규례를 주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과 23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어기면 속된 말로 너희 피 본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건설에 대한 지침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쪽에 이 성막이 성막 가장 안쪽에 보좌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그룹 안에 시은좌, 영어로 하면 머쉬시시라고 하는 자비의 자리가 있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언제 완공이 되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로 가볼까요? 40장 17절에 따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이 성막이 완공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시내산이 아니라 회막, 즉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인간에게 베푸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장은 여러 제사 중에서 번제에 관한 언급인데 번제는 뭐냐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기는 즉 언약에 충실하지 못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향해서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장 레위기 1장 2절하고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이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가난해서 소나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배려를 하시냐면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가질 만한 형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산비둘기나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의 새끼를 바쳐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소나 양 그리고 굉장히 흔한 값싼 비둘기 모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차별이 없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점이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결코 제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배려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비둘기를 가져온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옆에 사는 이웃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나 비둘기 모두 동일한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값비싼 거라고 해서 더 호의를 베풀거나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면 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누구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당시는 남자가 종교의식의 주도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는데 여자 역시 이 누구든지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라고 해서 제사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장에는 여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12장 8절에 가면 여자가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고 15장에도 여자가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나 서열이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다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시 레위기 1장으로 돌아와서 이 제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은 굉장히 값비싼 제물이었습니다. 보통이나 이 소나 양은 뭐 우유나 고기나 가죽을 위해서 사육을 했는데 그래서 일종의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소로부터 우유를 먹고 그리고 아주 잔치와 같은 기쁜 날에는 그 소를 잡아서 고기를 먹고 남은 것은 가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먹지 못하는 음식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고기를 흔하게 먹지만 얼마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고기는 흔하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더했을 것입니다. 고기는 흔하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고 그 고기를 제공하는 그 소를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를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값비싼 쉽게 드릴 수 없는 그 소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가? 4절에 가면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에 안수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안수를 할까요?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할까요? 뜻밖에도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면 나와 제물을 드리는 나와 동물이 하나라는 뜻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대신에 동물이 죽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수는 그냥 아주 가볍게 머리를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한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누르고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동물의 몸을 꽉 잡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머리를 만지는 순간 막 움직이고 날뛰었겠죠. 그리고 소는 굉장히 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자마자 날뛰었을 테니까 꽉 누르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그 동물의 몸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한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안수한 다음에 그 소를 도축을 하는데 그 도축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5절을 그냥 그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도축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끔찍할 수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가 지금 움직이고 피가 튀고 난리가 났겠죠. 이 모든 것을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이번에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서서 회막문에 뿌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6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장일까요?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일까요? 이 개역개정 성경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데 새 번역은 정확하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사람 역시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칼로 죽은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들은 아무나 못하죠.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제단 위에 불과 나무를 준비해서 각든 것과 머리와 기름을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역시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장 안에 오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곱창, 소창, 막창 먹을 때 보면 지금이야 편하게 먹지만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을 다 씻어내는 그 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감수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이제 받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번제는 끝이 납니다. 양과 염소 역시 똑같이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각은 뜨지 않고 그냥 죽이고, 오물이나 내장은 그냥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알아서 버린 다음에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모든 일들을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피가 튀고 옷은 다 버리고 힘에 겹고 이 모든 일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제물로 드리는 동물에 대해서 가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해서 돈으로 주고 사온 것이 아니라 집에서 정성껏 키운 동물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됐기 때문에 정말 집에서 정성으로 키운 그 동물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동물, 정성껏 키운 동물을 직접 끌고 와서 성막에 와서 세게 누르면서 안수하고, 그리고 죽이고 도축하고 내장을 세척까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감당해야 됐습니다. 제사장이 해준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이가 감당했습니다. 제사장은 단순하게 제단과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라는 거죠. 왜 제사장이 다 해주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이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신 걸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제물을 드리는 이, 제가 제물을 드리는 이를 쉽게 예배자라고 하겠습니다. 예배자. 예배자의 적극성과 더불어서 자발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적극성과 자발성. 그러니까 제사장이 관여하는 부분보다 예배자가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는 사실 예배자는 상당히 수동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고대 제사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제 1장으로 와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고 되어 있죠.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드리라고 하지 않고 드리려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어떤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자발적인 순종으로 반드시 완성되어야 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고 자유로 맡겨놓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그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수고로움을 피하죠. 수고로움을 피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대부분 어렵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죠.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그냥 넘겨버립니다. 말라기 1장에 보면 찾아보지 않겠지만 어떤 장면이 있냐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올 때 병든 제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팔딱팔딱 뛰는 힘이 좋은 그 정성껏 키운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병든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왜 병든 제물을 가지고 올까요? 편하죠. 병든 제물은 편합니다. 안수할 때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도축하기도 상대적으로 쉽고.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로움을 감수하기 원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유를 가지고 수고로움을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요로서 우리에게 수고하라고 하지 않고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로 수고를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너무나도 고귀한 존재로 대접하기 때문에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과연 우리는 수고로운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역시 쉽게 하나님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제사제도 장면을 살펴보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졌을 것입니다. 대부분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이 주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아니구나. 제사장이 하는 것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정관념이 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겉으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제가 소설 내용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기런 씨의 소설인 사제와 제물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장로님이기도 하시죠. 충신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유명한 소설가이신데 이분이 쓰신 사제와 제물이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이 사제 여기서 말하는 사제는 좋게 보면 뭐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 정도로 볼 수 있겠지만 어떤 만인 제사장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모두가 사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제는 재물을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실한 의미를 지닌다. 예수는 가장 거룩한 사제이면서 그렇죠. 예수는 사제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간격을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던 예수님은 사제셨습니다. 예수는 가장 거룩한 사제이면서 어린 양 제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사제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예로 심청전을 예로 드는데 심청전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누구를 제물로 드리죠? 타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본인이 사제임에서 동시에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가 굉장히 깊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실제로 확인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놀랍게도 신약성경인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합니다. 강요한 게 아니죠.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로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고 그렇게 드리는 자의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영적 예배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받았는데 영적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각주 번호가 있죠. 쭉 내려가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들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수요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1절을 아예 대놓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의 1절 번역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이 역시 재물의 포인트가 있지 않고 재물을 바치는 예배자, 그 예배자의 삶에 더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이 세대의 가치관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깔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게 다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가치관에 동화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깊이 숙고하여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완벽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늘 숙고하고 거룩한 산재물이 되도록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 그 자리에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원리처럼 우리의 삶이 자발성과 순종과 분별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수고로움을 회피하고 싶은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